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하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주군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1년에 한두 차례 교육자들이 같이 서점에 가서 책도 고르고 함께 교재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교육자들이 함께 책을 좀 사서 나누는 가운데 제가 한 책을 읽다가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평범한 인간의 마음 한복판에 낯선 괴물이 숨어 산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한복판에 낯선 괴물이 숨어 산다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이제 책이 있는데 이게 책을 보여주시면 죄를 말하다라고 하는 저 책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굉장히 낯설어집니다. 죄를 짓고 나면 옆에 사람이 낯설어해요. 낯설어지고 또 하나 괴물이 됩니다. 난데없이 소리를 지른다거나 난데없이 막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되죠. 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두 번째 문단이 있는데 당신이 죄를 짓고 나면 죄가 당신을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죄가 우리를 다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 죄가 여러분들을 컨트롤하고 만들어가고 매니지한다. 경영권을 뺏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자들이 왜 이런 것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라고 했을 때 이미 이 죄가 또아리를 틀었던 것으로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뭔가 좀 낯설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 조금 어색하죠. 이게 뭐죠? 내가 이런 걸 구하니까 선생님 나에게 이거를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이 선생님한테 할 도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3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건이 성경을 쭉 살펴보면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것만 세 번째지 아마 수시로 제자들이 다퉜던 것 같고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통하여서 서로 어느 자리에 차지할 것인지를 계속 암투가 벌어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꺾지 않아요. 자, 오늘 주님이 이 세 번째 질문 앞에 직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이거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심적인 부분에 깊은 메시지를 주는 건데 여기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받으실 진노의 잔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차원이 아니고 메트웰리라는 주석에 보면은 이거는 고난과 죽음의 홍수에 완전히 침몰당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영광의 자리를 논하기 전에 내가 가야 할 길은 영광의 탄탄대로가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저주와 심판의 바다로 뛰어드는 죽음의 길이다. 너희가 진정 나와 함께 하겠다면 그 영광이 아니라 이 고난과 죽음의 운명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이에요. 표정을 보니까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다른 열 제자가 화를 내기 시작해요. 41절 보세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뭘 냈어요?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들어오면은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잘 못 알아먹습니다. 편향성이 생겨요.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설교를 뭘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설교도 자기의 생각대로 파편적으로 갈라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주중에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딴 말하는 거지 자기의 아직과 고집이 꽉 채워있어서 못 알아먹습니다.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생각하는 권세, 그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죄의 성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압축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깊이 살펴볼게요. 자, 42절을 보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 여기에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임의로 주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죄의 형태가 다른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주관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카타라는 단어와 퀴리오스라고 하는 합성어예요. 즉 타인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고 억누르며 군림하는 수직적 지배 형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자기가 너보다는 서열이 높고 내가 너보다는 위이기 때문에 내가 수직적으로 너보다 상관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주관하려고 하는 상태, 죄의 형태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질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런 성향이, 죄의 타락한 성향이 죄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 너가 그걸 알지 않느냐? 이방인들이 그 권세를 가져 그렇게 주관하는 거 알지 않느냐?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권세를 부린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자신의 이걸 좀 풀어드릴게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을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태도, 그래서 웬만한 것은 그 권한을 이용하여 눌러버리는 상태, 또 다른 말로 하면 뭘 부린다고요? 위세를 부린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권력과 만났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가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자는 이유가 뭐지요? 이 타락한 본성을 다스리는 정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권력뿐만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돈을 조금 벌었다고 하면은 돈의 힘과 돈의 파워 앞에서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마치 권세를 부리듯이 위세를 부리듯이 이게 돈뿐입니까?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안다, 조금 더 배웠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상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A가 B라고 하고 B가 C라고 하고 본인 생각을 자꾸 주관해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이 권력의 탐욕으로 무너진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봤을 때 그 우리아의 충성심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 우리아를 버려버립니다. 죽음의 길로 보내버려요. 뭐로 사용한 거죠? 자기의 영화나 자기가 누릴 권력의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사용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의 포지션, 어떤 교회 안의 직분,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상하관계가 되면은 위험합니다. 자꾸 주관하려고 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부리려다 보면은 가정 안에 평화가 깨져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모의 이제 부모를 섬기는 그런 주관으로 가졌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는 관계와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이 권력의 타락된 본성과는 차이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내 속성상 자꾸 다른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려고 하거나 위세를 부리려고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거든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 말 믿지 않아요. 누구나 동일한 권력과 동일한 재물권과 동일한 지식권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43절 말씀 보면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43절 다시 올라가시면 주님께서 정확히 단언히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니라. 나를 섬기는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권력을 가졌다 해서, 재물을 많이 가졌다 해서, 지식을 가졌다 해서 군림하거나 주관하려고 하는 자세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느니라.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저도 아멘을 주관하지 않겠습니다. 45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말씀이니까 아멘합시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제가 빠졌군요. 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은 세상 나라다. 크고 높은 자일수록 섬겨야 하느니라. 자기 지위가 좀 높다고 하면 섬겨야 하느니라. 2007년에 뉴욕타임스에 썼던 글을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행복의 기본이라고 하는 과학적 증명에 대한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과학적으로 쓴 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자신에게 즐거운 활동을 하면 행복이 아닌 쾌락의 챗바퀴에 빠질 뿐입니다. 쾌락에 중독되어 자꾸만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할 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동의하신가요? 행복의 증진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타적인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내 옆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시작할 때 행복이 찾아오긴다고 하는 것이 긍정 심리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 목구멍을 채우기 바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바쁘고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매뉴얼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타성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자기를 위해서 놀고 자기를 위해서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쾌락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매뉴얼이에요. 뭐 단순하게 한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청년부 설교를 할 텐데 청년부한테 조금 잔소리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잔소리 요즘 못하시지? 뭐 좀 말하면은 뭐 귀찮게 뭐 어쩌고 뭐 하시지? 내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려 합니다. 얘야, 니들이 지금 여기 아주 이쁘게 잘 앉아있고 예배 잘 드리는데 니네들 부모들이 최소 20년 동안 수발했거든? 사람이 사람 되는데 말입니다. 20년 걸리더라고요. 그냥 뭐 해달라고 하는데 다 해드렸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맞죠? 네? 여러분 잠 안 자고 그냥 쏟았잖아. 이게 이타적인 사랑에 의해서 사람이 성숙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매뉴얼입니다. 요즘 우리 부모 세대가 좀 힘든 거는 스마트폰 세대, 디지털 세대 조금 극복할 때는 또 AI 시대가 돼가지고 이게 스마트폰에서 뭐 하기도 하려고 해도 어렵고 은행 가려고 해도 거시기 하고 막 그래 애들이 뭐 엄마 그것도 몰라 해봐야 알지 뭐 그건 익숙해져 알아 아는데 눈이 안 보이거든 눈도 안 보이고 이게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거든 이걸 내가 오후 때 얘기하려고 해요. 예,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의 사랑이 없으면 자녀들이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끼리 한번 칭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있어요. 있는데 자 다윗이 권세를 부리는 또 임의로 주관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내려오냐면은 시편 51편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지은 시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키워워드가 있어요. 12절을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이제 시편 51편의 마지막에 쓰여진 글인데 다윗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하는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부분인데요. 내가 죄를 져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희열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세상의 희열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웃 여자에게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의 헛된 사랑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붙드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뭐예요? 인간이 타락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의지조차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힘조차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나 순수한 의지나 자발성까지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여 내가 자원하는 심령을 주께서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과 기뻐하는 찬양의 입술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까지도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성찬 예식에 앞두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의 말을 잘 못 알아듣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구절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가 죽겠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신비와 가슴과 머릿속에 꽉 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두 가지 방향으로 들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개념을 통해서는 이 단어는 첫 번째는 이제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덮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카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대신 지불하는 카페르, 코페르, 생명의 속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노아 방주의 역청에 쓰였던 단어랑 동일한 언어예요. 노아 방주의 역청을 바르는데 그게 코페르입니다. 코페르를 통하여서 외부에 있는 것들 물을 막아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대속물이 된다고 한 의미는 무엇이죠? 모든 죄의 침범이나 바이러스나 이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하시겠다. 대속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헬라어로 번역된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티리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이 대속물 앞에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안티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는 대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네 목숨의 자리에 대신하여 정확히 맞바꿔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죄를 덮어서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그러면 너의 죄악을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내 아들을 보내요.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함으로 법적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선포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의는 공의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 안에는 사랑의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좀 써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스스로 결박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무한함을 스스로 제한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와 충돌하시지 않기 위하여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스스로 결박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근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법적으로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이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봤어요. 화면을 보시죠.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무게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값싸게 살다가 갈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아멘은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목숨값으로 사랑의 값으로 이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값싸게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생명 바쳐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고 제가 설교를 마감하죠. 이게 뭐죠? 모래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방식대로 자기의 나라를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쌓아놓은 모든 모래성들은 파도가 오면 다 사라집니다. 맞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예수님과의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도 주여 우리를 위하여 이 자리 저 자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이렇게 사용.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이 올라가신 후에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보내셨으므로 성령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시나니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27절 함께 선포합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간구하시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면서 주여 제가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우리 성찬 예식을 앞두고 먼저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되게 하옵시고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